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성주라면 경상북도 대구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군인데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가 그저 4만 5천 명 정도. 이런 작은 시골 군이 갑자기 그야말로 뉴스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윤국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국방부 당국이 성주를 부지로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최적지로 성주를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거는 일단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국 국토 면적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부가 설명하는 것은 사드의 사거리상 말하자면 한강 이남 지역의 주요 미군 시설도 대부분 다 보호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있는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의 계룡대도 네. 보호가 가능하고요. 평택의 미군기지 그리고 또 오산의 미군기지 등등 해서 주요 한국군과 미군의 시설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주는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사드 배치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고지대에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한 유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가만히 된 것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혹 이런 상황 때문에 성주를 선택한 데도 영향이 미쳤을까요?
네, 일단 한국 국방부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는데 중국의 반발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데 중국 변수도 고려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유재승 실장은 가장 넓게 방어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면서 제3국에 대한 고려는 군사 기술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성주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의 사격 통제형 레이더가 최적거리가 600km에서 800km 정도라고 볼 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에 중국 지역은 산둥반도 끄트머리 또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에 탐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철 기자가 중국의 우려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애당초는 이 여러 지역이 거론이 된 중에 평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평택은 상당히 이제 북쪽인데요. 성주에 비하면 이렇게 다시 남쪽으로 또 내려와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그 결정이 그러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바로 그 사드 부지 선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 중에 큰 부분이 또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한국 정부 당국은 사드 검토를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다층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층 방어라는 것은 일단 저공으로 날아오는 것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패트리엇은 40km 미만의 낮은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치 아닙니까?
네네.
반면에 사드는 40km 이상에서 고도 150km 사이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두 단계로 다층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주에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사드의 사거리가 최대라고 해도 200km인 것을 감안하면 그 미칠 수 있는 거리는 평택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정작 한국 군 당국이 수도권과 그 주요 시설들을 보호한다는 그래서 다층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설명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군 당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미사일 체제를 보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 방어망에서 제외됐다. 지금 또 다른 그 대안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한국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현철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 방어는 사드보다는 그 패트리엇 미사일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한국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에서 사거리가 700km 또 1000km에 달하는 미사일들 아니면 그 노동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길고 비행고도가 높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적합하다 이런 설명이고요. 반면에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100km 내지 200km 떨어진 곳에 배치돼 있고 비행고도가 낮고 또 비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로는 요격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도권 방어에 가장 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에는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팩2라고 불리는데요. 이 팩2 포대들이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 포대에 발사대가 6기 또 미사일은 24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 팩2 미사일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수도권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우선적으로 개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와 별도로 신형인 팩3 미사일을 2018년부터 도입해서 수도권에 가장 먼저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두 주 동안 큰 뉴스가 됐던 이 사드 문제 이번 주에도 집중적으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는 이제 인체에 해롭다. 뭐 인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물, 식물에까지 다 해롭다. 이런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 사드는 이 특별히 이제 강력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과연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고 있나요?
예, 이 부분도 또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논란을 빚고 있고요. 이 한국에서는 이른바 사드 괴담이라고 해서
네.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루머들,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이 급기야 한국의 국방부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한 보도 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잘 아시는 대로 그 고압 전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심지어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약한 전자파도 사람들한테 몸에 좋지 않다 해서 그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이 사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양의 강력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전력뿐만 아니라 그 레이더에서의 말하자면 전자파 자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하고는 관계없이 대체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화상도 있고요.
네.
너무 가까이에서 잘못 오랫동안 노출돼 있을 때는 또 암이 그 주요 원인으로 될 수 네.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학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성주를 그 사드 부치 배지로 선정 발표하면서 그 안전성 말하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집 지역도 아니고 또 그 고지대에 밀집 지역에서 수키로 떨어진 그런 데를 해서 전자파 유해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했다 이런 건데요.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그 사드 전자파와 관련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 한국 내에 이미 배치돼 있는 그 레이더 기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충청도에 군 기지, 공군 기지가 두 개 있는데요. 여기에 그린 파인 그 레이더 기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것이 사드의 전자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파장을 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국방과학 연구소의 관계자들이 이것을 실험을 한 결과 사드보다도 오히려 더 센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군 당국은 이 사드 전자 그 레이더에서 100m 거리 밖에 있으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이 사드 레이더 직접 시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한민국 국방장관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설득시키는데 한국 정부는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군은 괌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또 한국 언론인들을 또 직접 초청을 해서 공개한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주 군민들도 그 초청해서
네.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그야말로 이제 성주는 뭐 주민들이 아주 그냥 대단히 이제 불만이 큰데요. 성주 주민들의 건강에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그 전자파의 위험에 대한 그 얘기들 또 건강에 대한 우려들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근거 없는 괴담들이 퍼지면서 그 과거의 그 광우병 사태 그때 벌어졌던 그 광우병 괴담들
네.
이런 그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경북 성주는 그 참외로 아주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렇죠.
노란 참외 전국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런 그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5km 또 6km 안팎으로 전자파가 퍼져서 꿀벌이 모두 사라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그런 얘기들이 아닌데요. 일단 한국군 당국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돼도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그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운영할 때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밖에 전자파의 세기도 그 국내법도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그 선정 작업을 했던 한미 공동실무단도 이미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사드레이더 전자파 영향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쳤는데 경북 성주에 배치할 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무런 그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성주 군민들은 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성주 군민들과는 정부나 정부 당국이나 미군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이렇게 논의가 없어서 또 그 부분도 상당히 불만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 사단이 일어났죠. 지난 15일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바로 직접 성주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모임을 계획했었죠.
네.
그런데 사실 정작 설명회에 주민들은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 황교안 총리 그리고 또 한민구 장관 그리고 설명하러 간 관계자들한테 물병 그리고 계란 등을 던지고
네.
강하게 말하자면 항의를 하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일행들이 성주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트럭 컨테이너 이런 것들로 봉쇄를 해서
네.
황교안 총리가 7시간 동안 그 현지에서 사실상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주민들은 왜 성주를 사드 부치 배지로 삼았느냐. 철회할 때까지는 이곳을 못 떠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황교안 총리 일행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이 중국의 좀 언론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하면서 이제 성주를 일부 좀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좀 과격하다고 할까 그런 언론은 성주가 이제 미움의 대상인 것처럼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주 사람들은 이제 참외가 한국 전체 생산량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중국이 제재하는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할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만약에 또 중국의 또 언론이 지적한 대로 이제 성주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다 이런다면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성주 주민들은 또 그걸로 인한 또 희생의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참 염려가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용하지는 않은데요. 이 정치권의 그 논란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권도 이 사드 배치 문제로 그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입장들을 보면 대체로 그 여야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 반발이 일부 있지만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그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졸속 결정이다 또 안보를 놓고 벌이는 도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별로 좀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사드 배치가 그 북핵과 또 미사일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유적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역과 이념, 정파로 얘기되는 오해와 갈등은 자제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에 그 제1야당인 민주당은 더민주당은 그 사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사적인 실효성과 또 주변 강대국들과의 갈등, 심각한 국론 분열, 또 파생되는 경제 피해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채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 두 당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또 한국 정부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북한 측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주한 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네, 지난 11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감한 군사 조치들을 연속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강력하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어떤 대응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것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이 어떤 대응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북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남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뭐 핵실험을 한 것도 한 예고요.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또 무수단 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는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탄도미사일 이외에 이런 로켓들도 많이 발사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그 상당한 도발적 행위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군사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북한의 발표대로라면은 사드 부지가 발표되는 즉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물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 그랬지만 부지 선정이 발표된 지는 벌써 며칠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이 이런 레토릭 계속해서 그 수사의 그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물리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예고를 했지만 사드 배치 지역을 직접 타격하는 것 이런 것은 그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그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 미사일 또 준중거리 미사일 또 장거리 미사일 또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이런 것들을 그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북한의 그 중대 경고에서 그 적들의 모든 침략 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북 공격과 또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타격권에 넣은 지 오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북한이 그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물리적 대응의 하나로 혹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그 미국의 북한 전문 위성 사진을 주로 다루는 38 로우스의 분석에 따르면요.
네.
북한의 핵실험장이죠. 풍계리에서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고 있고요. 한국 군 당국은 오랫동안 얘기를 해온 것이지만 북한은 정치적인 결단만 내려지면 최고 수뇌부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고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는 5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한미 군사 당국의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역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말하자면 사드 배치를 그 계기로 해서 중국, 러시아와 말하자면 좀 더 협력을 강화하면서 좀 더 밀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볼 때 핵실험을 통해서 중국의 말하자면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은 또 미국과 한국이 배치를 결정한 사드가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윤국환 기자가 잠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북한은 그 이번 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더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더 확고한 그 동맹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장을 보면 미국과 한국 양국이 배치를 결정한 사드가 한반도 주변 나라를 겨냥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이 북한을 1차 공격 목표로 삼는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은 그 주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도 11일 오전에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에서도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려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그 외교 차관들이 또 모임을 갖고 정례적인 것입니다만 또 여기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입장은 그동안 줄곧 일관된 것이었죠.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말하자면 대응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는 때가 때인 만큼 사드와 관련해서 이 사드가 순수한 방어용이다.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드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은 한국, 일본, 미국이 이제 공조 체제를 이 사드와 관련해서 더 강화한다고 하고 또 북한은 아까 잠깐 지적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와 또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대결 구도 어떤 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하는 이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한국과 미국 또 일본 이렇게 또 세 나라가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계속해서 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을 좀 살펴보죠. 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중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사드의 말하자면 레이더입니다. 네. 이 사드의 레이더는 앞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조기 경보용 레이더와 말하자면 요격용 그 레이더가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조기 경보용은 많게는 2000km까지 그 레이더 탐지 거리가 작동을 네. 하고요.
네.
한국에 이번에 배치가 결정된 그 사드는 그 레이더가 말하자면 요격용입니다. 그래서 600km에서 길게는 800km까지 그 탐지 거리가 작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레이더가 말하자면 중국 그 내부의 그 군사 시설을 모조리 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장치고 이것이 말하자면 자국군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군사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위해를 끼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군 당국은 이번에 배치되는 것이 600에서 800km의 말하자면 사격용 그런 네. 레이더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크게는 이번에 사드 말하자면 배치가 미국의 말하자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망 체제
네.
여기에 한국이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로 이어지는 미사일 공동 방어망이 중국을 겨냥해서 구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칭해서 중국이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또 의회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그 관리 정부 미국의 당국자들 얘기 말고 미국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예,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은 실제로 괌에 지금 사드가 배치돼서 실전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환경은 다릅니다. 그 배치 환경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이 사드의 배치와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자면 그 안전성을 감안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고 북한의 말하자면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서 사드의 말하자면 운영과 관련한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당부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는 중국 당국은 이런 설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중국의 협조가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그러면 이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중국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그 북한의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이 대북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도 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따라서 그 중국이 이에 대한 그 대응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참여를 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북 제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북한의 숨통을 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북한 대북 제재 관련해서 중국 등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좀 면밀하게 주시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자, 이 군사적인 문제 또 이 그 인체 그 해로운 문제, 인체나 환경에 그 전자파가 해를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참 큰 걱정들인데 한국 그 국민들로서는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타격을 가하느냐도 참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이 경제 보복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사드 배치를 전후해서 중국 당국은 이 배치를 계획을 철회하도록 여러 차례 사실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실제로 부지 선정까지 나고 또 공식적으로 배치를 발표한 이후에는 중국의 관영 매체 그리고 외교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서 상당히 험한 경고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성주군에 대해서 뭔가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말하자면 불만과 함께 대응 조치, 보복을 그 말하자면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이나 재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말하자면 경제 협력 관계가 너무 사실 밀착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액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이 한국이 1년에 그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1,300만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45%가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보다 5배의 그 말하자면 여행 비용을 한국에다 쓰고 간다는 겁니다.
네, 큰 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다음에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제히 그 주식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아직 중국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여파가 미치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중국 당국의 어떤 제재 조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조치로 이어질 것을 한국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당국은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현철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일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또 반면에 어떤 그 지적이 있냐면 그 중국이 또 대놓고 명시적으로 대규모 무역 보복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그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 경제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세계 그 경제 또 무역 규범들을 따라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 WTO 또 이런데 무역 규제 이런 것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도 그렇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큰 그 대국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또 무역 그 보복을 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중국이 그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다시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또 중국도 수출이 그만큼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작정 무역 보복을 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수산물 엄청난 양이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그 생산물들이 이제 거의 중국에서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교류가 중단된다고 하면 사실 중국의 생산업자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물론입니다.
있겠죠.
물론입니다. 어느 일방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네네. 경협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사드와 관련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논점은 그걸 겁니다. 이 한국 정부는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 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 속에
네.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할 때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제재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북 압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입장에서 이 사드 문제는 자칫하면 중국의 대북 제재 여기 협력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또 최근에 이 미국 한일 그 외교차관 회의 같은 데서도 이 사드가 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소식과 이 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